오늘 설교는 지난 두 번의 설교의 연속적인 그런 연결의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그 방식, 사실을 확인하는 팩트 체크라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연결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고난 우리 주님의 죽음, 이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인가? 그 팩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설교의 연속은 그 내용이 연결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복음의 첫 번째 죽으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슬픈 소식이지만 그로 인해 죄 용서와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복음 두 번째,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지라도 기쁜 소식입니다. 굳이 우리 예수님 소식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의 소식일지라도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기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을까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식적인 의심, 이 합리적인 의심을 여러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했지만 이 합리적인 의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기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의심이 18세기에 이르러서 독일 사람 레이마루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도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내기가 몹시 어려웠던가 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거를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출판도 못하고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의 책을 발간해내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 소위 사기극이라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이야기 이후로 이것이 점점 사람들에게 확산돼가지고 아 그래 사람이 정말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상식적인 의심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가 그거를 부활했다고 사기극을 펼쳤다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아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다고 그렇게 환상을 보고 착각한 그런 이야기였을 것이다. 아니야. 제자들은 그냥 그냥 지나갔는데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사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 그 가운데서 그래도 그나마 합리적인 주장 중에 하나.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었다. 이 기절했는데, 기절했다가 사흘 만에 의식을 회복해가지고, 아,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해가지고 사기를 펼친 사기극이라든지 환상설이라든지 아니면 신화설이라든지 아니면 기절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이 말씀의 논리를 따라서 팩트를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나서 계셨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겠습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 여기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바로 전에 3절 맨 끝에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살아났다. 기절한 게 아니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구절 성경 구절들을 소개하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아마도 예수님이 오후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오후 3시에서부터 한 4시경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안식일에 매달아 놓거나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신을 만지면 안식일에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이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큰 안식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만이 아니고 유월절 기간 내내 그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신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세 사람들을 시신을 처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냥 죽게 놔둡니다. 3일이든 4일이든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안식일이 다가오고 그 유월절이 다가오고 하니까 그거를 강제로 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보면 두 강도에게 가서서 확인하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거 의식이 있으니 그래서 다리를 꺾고 일부러 죽입니다. 그렇게 두 강도를 처리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뭐, 손에, 코에다 손가락을 대봤거나 뭐, 맥박을 짚어봤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을 확인하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고 하나 하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아, 그래도 미심쩍을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그 창이 어디로 향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물과 피를 쏟은 걸 보면은 심장으로 닿지 않았겠는가. 어떻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안장하려고 사두었던 묘지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총독님,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거기 말씀, 마가복음 15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총독이 벌써 죽었어? 진짜 벌써 죽은 거야?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렀어요. 그 모든 걸 관장했던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시신을 달라고 하는데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을 해라. 그리고 시체를 내주어라. 그래서 백부장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시신을 내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을 다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걸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안 믿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대제사장들은 그걸 기억을 했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이 기억나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빌라도 총독이 찾아가서 총독님 저 속이고 반역을 일으켰던 저 사람이 평소에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지 살만 내가 다시 살아나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나서 예수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런의 세 사람들을 유혹한 거라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덤에 누구도 얼씬 못하도록 군사들을 보내서 지키게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럼 너희들 군사 데리고 가서 지켜라. 마음대로 군사를 데리고 와서 지켜라. 그래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인부리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인봉이라는 거는 그 돌을 누구도 만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진흙을 바르고 거기다가 로마 총독의 도장을 꼭 찍고 만약에 이걸 건드리면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을 받는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꼭 찍고 인봉을 하고 그리고 군사들이 사흘 동안 지키기로 그렇게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만약에 의식을 잃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님이 고난당한 사건들을 좀 더듬어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잠을 못 주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붙들여 가면서부터 맞고 그 다음에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 맞고 그렇게 기절한 사람이 다시 깨났다 칩시다. 깨어나서 어떻게 그 돌 무덤을 돌을 밀어내고 어떻게 나와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시체 손가락에 구멍을 넣어보게 손가락 넣어보게 하고 여러분 그 불과 한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로부터 시작했을 때 안식 후 첫날 그 무렵에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불과 한 3일 그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회복이 빠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에 대한 확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난 이야기를 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이게 구약성경의 예언대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 그 이야기를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좀 복잡하니까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하나만. 사도행전 2장 27절 이하에 보면 2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있었던 예고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시편 16편 10절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베드로가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렇게 예언한 것은 자기를 얘기한 게 아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묘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선지자라서 예언을 받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리 예언한 건데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한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한 이야기까지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 예언들을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제자들은 못 믿고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그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대제사장들은 믿을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그 다음 5절부터 8절까지 증인들을 제시합니다. 증인들.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이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 증인 갖고는 좀 뭐하면 다른 두 사람의 증인, 세 사람의 증인이 똑같이 봤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면 그것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5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이미 우리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5절부터 시작 제가 봅니다.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사 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 증인들을 좀 보세요. 개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 후에 열두 제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그 다음에 500여 형제, 500명이 모여있는 아마 감람산에서 이야기일 것입니다. 500여 사람들이 모여 500여 명이 같이 모여있는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보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었지만 지금 바울사도 이 편지를 쓸 때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 증인을 구하라면 얼마든지 있다. 특히 아주 중요한 사람 두 사람,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십니다. 아, 제자들이야 그렇다 쳐요, 여러분. 제자들. 제자들은 뭐 어떻게 뭐 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봤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어느 만큼 그래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그러나 여기 야고보 사도하고 바울 사도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이 형제인데요. 안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집안 식구들과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 붙잡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부활이 그 답입니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바울이 나중에 변화돼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저 사람 혹시 거짓말로 막 변화된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붙잡아가려고 저런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제가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제가 하나하나 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아, 그런데 체크를 한, 또 다른 사람들이 체크한 것도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참고한 것들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10번, 11번, 그 다음에 15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최소한 10번 이상, 최소한. 제가 확인한 대로 더블로 확인한 것 말고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두 번, 세 번 예수님을 만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근데 그런 그 더블로 확인한 것 말고 그냥 한 번씩만 계산해도 최소한 10번 이상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또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보고 확인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가락에,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그렇게 확인했다. 아니, 심지어 도마는 나는 보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까지도 다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데 그런 복음의 기틀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나중에는 생명을 내놓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인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가? 아, 부활 자체로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 아, 누가 다시 살아났다. 야, 이거 얼마나 흥분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참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했다, 영광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이 부활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농사를 좀 지어볼 생각으로, 제가 시골 사람이니까 농사를 제대로 좀 지어볼 생각으로 영농 후계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농 후계자 교육이라는 게 그 순천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전국적으로 영농 후계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비닐하우스 재배법을 실제로 가르치는 거예요. 낮에는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비닐하우스에서 무엇을 주로 재배했냐면 오이를 재배하면서 그 겨울에, 한겨울에 눈이 막 내리고 하는 그 한겨울에 오이를 재배해가지고 그것을 납품을 하는데 엄청난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웠었습니다. 그 작업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하면서 씨를 뿌리고 30일쯤 지나니까 싹이 튼 다음에 30일쯤 지나니까 그걸 다시 이제 모종 모판에서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이렇게 줄을 맞춰서 쭉 심습니다. 심고 나서 30일쯤 지나니까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 겨울에 열매가 맺히는데 한 이만큼 이제 꽃이 지고 열매가 이만큼 달리는데 하루는 우리를 데리고 가더니 첫 열매인 걸 다 따르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니, 너무 놀라워가지고, 아니, 그대로 이거 얻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걸 따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아, 그걸 따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걸 따면, 아니, 안 따면, 이놈을 키우기 위해서 열매를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나무가 못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지, 오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니까, 이걸 따버려야 우선 오이가 큰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놔두게 되면 요것 때문에 다른 열매들이 제대로 못 맺힌대요. 이 경험에 의해서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서 따버리라고 하는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다 땄죠 뭐. 다 땄는데요. 한참 지나니까 나무가 쑥쑥 자라면서 나무가 한 허리쯤 올라오면서부터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아, 그때서부터 가지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농장 주인은 그것을 내다봤습니다. 수많은 열매들을 내다보면서 이걸 아깝지만 따내야 했어요. 저도 부활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사도가 농사를 지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농사를 지어보면 이게 확실해. 첫 열매를 얻게 되면 얻은 첫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사실을 나무에서 식물에서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의 열매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좀 여러분 같이 좀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 첫 열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처음 처음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직면하신 분들이 있어서 잘 모를 줄 압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류에게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경로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됐고 그 아담에게 내려진 사망의 그 죄의 벌이, 죄의 그 영향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고 유전돼서 내려왔다.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그 다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생명을 얻는 것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옛 아담과 새 아담 매 위에서 옛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고 새 아담은 삶을 가져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대표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에서 아주 유명한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 원리.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을 그 가족들이 자손들이 받게 된다. 요즘 와서 조금 법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 법, 우리가 최근까지도 부모가 아버지가 빚을 지면 그 빚이 자녀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지금도요, 이 법을 미리 손 써놓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유산도 가지만 빚도 같이 갑니다. 이게 지금도 아직 살아있는 법이에요. 이게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부활을 얻으리라.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 원리에 의해서 죄가 우리에게 오고 사망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에 의해서 부활이 오게 되고 우리는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원리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랍니다. 23절 말씀 이런 말씀 더 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하실 때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이 그 첫 번째로 오고 차례대로 그 다음에 이어질 거랍니다. 이것이 대표 원리에 의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원리가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이런 논리를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연합.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원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처럼 우리가 죽음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우리가 연합돼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바울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새사람이 살아나는 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부활도 죽음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이 단지 한 사람의 부활의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이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복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Happy Easter. 전 이 인사를 참 싫어합니다. 왜 이스터라고 해요? 아, 이스터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 굳이 꼭 영어로 해야 된다면 Happy Resurrection.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데 왜 그렇게 이스터라고 하는지, 어떻든 그게 우리 문화라니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그 말 속에 이 의미를 꼭 담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가 기쁩니다. 해피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우리를 들여다볼 때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팩트를 체크할 때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팩트 체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아니, 복음에 대한 두 번째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셔서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이로 인하여 참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 안에 이렇게 훌륭한 생명의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복음 자체는 생명의 생명체가 아니라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덮고 닫아두면 성경이 혼자서 움직여 사람들에게 가슴에 가 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 1절 2절 말씀, 복음을 전하면 그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서게 되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사가 없이, 이런 움직임이 없이는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바울은 이것을 논리를 순서를 뒤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더듬어서 거꾸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냄을 받으면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전파하고 전파하면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들으면 믿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이 봉사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내고 전파하고 전파하면 듣고 들으면 믿고 믿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는 이 과정들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아니 이미 여러분이 다 얻은 것들인데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논리의 순서의 맨 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제가 감히 주께서 위임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속을 뒤집으며 그들이 그 가운데 서고 지키고 믿게 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를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팩트체크를 하면 뭐합니까?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열매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의 두 번째 부활에 대해 우리 주님이 진짜로 죽으셨는지,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진짜로 살아났는지 그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부활의 확실함을 손에 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부활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나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 주님이 대표가 돼서 나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므로 이 생명 얻는 이 부활의 확실한 소식, 주님 이것을 내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구원의 확신에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